당신이 방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결제한 그 15,000원. 그 돈이 당신을 막 펑펑 울게 만든 훌륭한 작가나 멋진 배우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쵸. 만약에 대중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심층 분석 시간이 당신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순진한 생각은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거든요.
맞아요. 엔터테인먼트가 무슨 순수한 예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진짜로 냉혹한 권력 산업이거든요.
듣기에 조금 매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당신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해 볼 자료는요, 2026년 6월 29일, 바로 오늘이죠.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으로 발행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산업 구조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진짜 엄청 단호한 선언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선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뭐 영화나 TV, 음악 이런 컨텐츠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혀 아니죠.
이것은 그 IP 소유권, 그리고 관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대한 플랫폼, 어마어마한 자본, 최첨단 기술, 마지막으로 열광적인 팬덤이 다 같이 결합된 일종의 권력 산업, 영화로는 그 파워 인더스트리이자 하나의 거대한 운영 체제라는 것이죠.
운영체제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쵸.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훌륭한 대본, 멋진 연출,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거대한 산업을 진짜로 움직이는 그 힘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일단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는 환상, 그 환상부터 좀 걷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 띄는 건 보통 그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나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막 환호하는 감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할리우드니까요.
하지만 무대 뒤편, 그러니까 진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보고서는 엔터테인먼트를 개별적인 어떤 작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창고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막 쥐어짜내는 일종의 운영체제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아, 그 운영체제라는 말이 저도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보고서에 나온 그 IP 수익 모델 흐름을 보니까, 처음엔 극장에 걸렸다가, 그 다음엔 PVOD로 넘어가고, 결국엔 뭐 게임, 테마파크, 굿즈로 무한히 막 확장되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이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죠.
이걸 약간 비유하자면 마치 단일 IP라는 원재료를 거대한 공장의 톱니바퀴 안에 쑥 밀어놓고 고기부터 시작해서 가죽, 뼈, 내장까지 그냥 다방면으로 남김없이 싹싹 추출해내는 거대한 약간 정육 시스템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와, 정육 시스템. 아주 섬뜩하지만 정확한 비유네요.
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극장에 걸렸다가 PVOD로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PVOD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 건가요? 약간 생소해서요.
PVOD는요, 프리미엄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프리미엄 비디오 온 디맨드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극장에서 영화가 딱 내려가면 몇 달을 기다려야 뭐 DVD를 사든 케이블 TV로 보든 할수 있었잖아요.
그쵸. 옛날엔 한참 기다렸죠.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금은 스튜디오들이 극장 개봉 직후에 아니면 아예 극장 개봉이랑 동시에 한 20달러에서 30달러라는 꽤 비싼 가격을 매겨서 거실의 TV로 이걸 직접 쏴줍니다.
와, 20달러면 꽤 비싸네요.
그쵸? 근데 핵심은 극장이라는 중간 유통업자랑 수익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파이프라인 인셈이죠.
아, 그러니까 극장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자기들 마진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전체 추출 시스템을 굴리는 진짜 권력 공식입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권력이 탄생하는 조건을 딱 5가지로 정의하거든요.
5가지요.
네, IP 소유권, 관객 데이터, 배급 게이트, 법률 계약, 자본 접근성.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진정한 지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권력 공식. 와, 그 중에서도 저는 관객 데이터랑 배급 게이트라는 단어가 유독 핵심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 체인이나 뭐 방송 네트워크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잖아요.
절대적이었죠.
그쵸. 막 주말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딱 편성해주거나 극장 스크린을 막 수백 개씩 꽉 잡고 있으면 그게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게이트키퍼들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전파, 주파수를 통해서 관객이랑 맞닿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통째로 차지한 건 누굴까요?
테크 플랫폼들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사용자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 그리고 언제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시청 시간, 추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구독 기반 테크 플랫폼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눈물 나는 작품을 만들어도 이 플랫폼들이 주고 있는 데이터라는 배급망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아예 닿을 수조차 없는 거죠.
와, 무섭네요. 게다가 그 창작자들을 뒤에서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도 있죠. 대중은 막 스타 배우나 스타 작가한테 환호하지만 실제 통제력은 CAA나 WME 같은 거대 에이전시에서 나온다는 그 내용도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사실 저희 같은 대중한테는 이게 좀 낯선 이름들인데 이런 에이전시들이 왜 권력이라는 건가요?
보통 CAA나 WME를 그냥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 정도로 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A급 배우, 스타 감독, 그리고 엄청나게 훌륭한 대본을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쌍 묶어버립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패키징이라고 부르거든요.
패키징? 그냥 세트로 묶어서 파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스튜디오가 기획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에이전시가 완제품 패키지를 딱 들고 스튜디오한테 가는 겁니다. 자, 이 완벽한 패키지 살래? 안 사면 우리 딴 데 간다. 이러면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거죠.
와, 스튜디오가 끌려다니는 거네요.
심지어 여기에 권리나 보상 조항을 아주 빈틈없이 설계하는 법률회사, PR회사, 그리고 초기 자본을 대는 투자자들의 그 계약 네트워크가 딱 결합을 해버리면요. 결국 대형 스튜디오조차 이들의 하청업체처럼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진짜 무섭네요. 소비자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데이터, 그리고 초기 기획을 싹 묶어내는 계약 네트워크. 이게 결국 권력의 양대 산맥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2026년 현재 바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의 명암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현재 권력 지도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한 곳은 어디입니까?
단연코 디즈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죠.
아, 역시 디즈니.
네, 디즈니는 마블, 스타워즈, 픽사 같은 진짜 독보적인 IP 제국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테마파크라는 오프라인 경험 경제, 그리고 ESPN을 통한 라이브 스포츠 중계,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전부 다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빈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콘텐츠를 보고 굿즈를 사고 테마파크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완벽하게 가두는 가장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을 완성한 겁니다.
아, 디즈니가 다 가진 것 같긴 한데요. 솔직히 당신과 제 지갑에서 매달 제일 많은 돈을 따박따박 빼앗아가는 건 넷플릭스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도 매달 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디즈니처럼 거대한 테마파크도 없고 뭐 압도적인 오리지널 IP의 역사라고 하기엔 좀 짧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 살벌한 권력 지도에서 꼭대기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단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미 스튜디오화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를 끝냈거든요.
아, 스튜디오화가 끝났다?
네. 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입자 수를 막 무한정 늘리는 성장이 목매지 않아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게임 산업으로 진출해서 시간을 뺏고 있고 이제는 뭐 라이브 이벤트 중계까지 다 하잖아요.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24시간, 그 시간 자체를 독점하는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테마파크를 디지털상에 지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전통 스튜디오들의 몰락 혹은 진짜 뼈아픈 재편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2026년 6월 29일의 보고서에서 다룬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죠?
네, 업계가 아주 발칵 뒤집힌 소식이죠.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컴캐스트가요, 자사의 그 알짜배기 핵심이었던 MBC 유니버설 그리고 스카이 채널을 독립 미디어 회사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뉴스가 이 산업의 현주소, 그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월스트리트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통신망, 그러니까 파이프를 가진 회사가 콘텐츠라는 물을 함께 소유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쵸. 옛날엔 다 그렇게 합병했잖아요. AT&T도 그렇고.
네. 하지만 오늘 이 발표로 그 통신 미디어 통합 모델이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씨내버린 겁니다.
어? 잠깐만요. 그게 왜 실패한 거죠?
스트리밍 시대에는요. 경쟁하느라 막 막대한 제작비가 끝없이 들어가는데 그 수익을 회수하기는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컴캐스트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인 현금을 꼬박꼬박 창출하는 통신 비즈니스가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미디어 부문 때문에 전체 주가가 막 깎이는 걸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 한마디로 그 전통 스튜디오들이 엄청난 IP도 있고 제작 능력도 빵빵한데 이 완전히 바뀐 생태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네요.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그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이제는 애플이나 구글이 장악해버린 그 거대한 앱스토어 생태계에 어떻게든 입점하려고 수수료 30%씩 바치고 걔네 정책 하나 바뀔 때마다 벌벌 떠는 개별 앱 개발자 신세로 전락했다. 약간 이런 뜻 아닙니까?
와, 그 앱스토어 비유가 현재 할리우드의 뼈아픈 현실을 아주 가장 날카롭게 찌르네요.
그렇죠. 시청자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랑 추천 알고리즘을 쥔 테크 플랫폼한테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접근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애플이나 아마존은요. 애초에 컨텐츠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잠깐, 진짜요? 콘텐츠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아마존한테 수억 달러짜리 대작 드라마 제작비는요. 소비자들이 그 아마존 프라임 배송 서비스, 그걸 해제하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저렴한 미끼일 뿐입니다.
와, 헐, 대박.
그러니까 콘텐츠는 철저하게 자사 하드웨어, 나 이커머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영수증 처리되는 비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스튜디오가 단 하나도 없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싹 다 뺏어가는 유튜브를 보세요.
아, 유튜브는 진짜 괴물이죠.
크리에이터들의 자발적인 사실상 무료 노동력을 바탕으로 2025년에 광고랑 구독 매출만 무려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권력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처럼 막 무한 성장하면서 가입자 끌어모으던 플랫폼 경쟁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지배자들이 노골적으로 소비자의 수익성 쥐어짰기 단계에 돌입했다는 뜻인가요?
폼들은 태도로 싹 바꿨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돈을 막 태우는 대신에 요금 가격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막아버리고 억지로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지갑을 사정없이 쥐어짜고 있죠.
아, 맞아요. 당신도 최근에 그 스트리밍 요금제 결제 문자 딱 받고서 하고 한숨 쉰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플랫폼들이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거대한 파열음이 빵 하고 터져나왔죠. 그게 바로 이 보고서가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두 번째 갈등, AI와 노동 문제입니다. 미국 작가 조합 그리고 배우 조합 파업이 이게 단순히 임금 몇 푼 더 올려달라 이런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플랫폼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통제하려고 기획 단계, 프리비즈, 그러니까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대략적으로 시각화해보는 그 작업부터요. 후반 더빙, 편집까지 전부 AI로 대체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와, 제작 전 과정을 AI로 다 돌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단순한 기술 도입 같아 보이지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초상권, 음성권, 저작권, 그리고 자녀 보상을 둘러싼 정말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그 자녀 보상, 영어를 리지주얼스라고 하죠. 이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옛날 시트콤 같은 거, 막 프렌즈 같은 거 다시 볼 때마다 그 작가나 배우들 통장에 꽂히는 러닝 개런티, 약간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에서는 내 작품이 재방송이 될 때마다 창작자들에게 그 수익이 꼬박꼬박 배분되었습니다. 근데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이 핵심 데이터를 철저하게 자기네 블랙박스 안에 숨겨버립니다.
아, 데이터를 안 주니까 정산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창작자한테 그냥 매절, 그러니까 처음에 고정된 금액 딱 한 번 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와, 너무 불리한데요.
여기에 만약 AI가 작가의 기존 대본을 막 학습해서 새로운 대본을 뚝딱 써내고 배우의 얼굴이랑 목소리를 지 맘대로 합성해서 연기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파생된 수익은 전부 다 플랫폼이 가져가겠죠?
빙고. 그 모든 수익은 플랫폼의 소유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IP 소유권의 경계를 완전히 새로 긋는 그야말로 창작자들의 실존을 건 싸움인 것이죠.
와, 이거 진짜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창작자가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할 위기군요. 자, 플랫폼들은 이렇게 AI로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데 정작 스트리밍 구독자들은 그 뻔한 알고리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자꾸 구독을 취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금방 질리니까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가입자들을 어떻게든 자기 생태계 안에 강제로 묶어두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최후의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라이브 스포츠입니다.
네. 최근 스포츠의 가치가 미친 듯이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NBA가 디즈니, NBC 유니버설, 아마존과 맺은 계약을 보십시오. 2025-26 시즌부터 자그마치 11년간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미디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플랫폼들이 맨날 그렇게 비용 절감, 수익성 외치면서 왜 이 라이브 스포츠에는 이토록 미친 듯이 막 수십억 달러씩 베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뭔가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더 큰 맥락과 딱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게 있어서요,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 AI 제작 도구와 승패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실시간 라이브 스포츠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네. 스포츠의 가장 무서운 힘은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특정 시간에 동시에 로그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본방사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법 복제나 몰아보기가 아예 안 되잖아요, 스포츠는.
바로 그겁니다. 스포츠는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자 플랫폼이 광고주한테 가장 비싼 단가로 아주 당당하게 광고를 팔 수 있게 해주는 궁극의 생존 도구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스포츠 중계가 없이는 그 잘난 알고리즘만으로 당신을 잡아둘 수 없다는 걸 플랫폼들도 스스로 인정한 거네요. 근데 말입니다. 미국 내 플랫폼 경쟁이 이렇게 피 튀기고 아까 말한 그 노조 파업이랑 AI 규제 때문에 할리우드의 제작 비용 이슈가 점점 감당이 안 커지면서 이들이 필사적으로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온 구원자들, 바로 한국의 K-콘텐츠와 일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한국과 일본으로 온 건가요?
이게 단순히 지금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문화가 힙하고 인기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구조적인 갈증 때문이거든요.
구조적인 갈증이요?
네. 할리우드의 그 복잡하고 빡빡한 노조 규제,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제작비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요, 전 세계 가입자들을 딱 묶어둘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새 원천 IP가 너무너무 절실했던 겁니다.
아, 가성비가 좋으면서 퀄리티가 보장되는.
맞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비영어권 콘텐츠, 특히 한국 콘텐츠도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대흥행이 가능하다는 걸 이미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이죠. 게다가 K-콘텐츠는 단순히 뭐 드라마 하나 빡틱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아이돌 산업에서 파생된 버라이어티 쇼, 뭐 패션 브랜드 앰버서더, 웹툰,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제일 지독하게 충성스러운 그 팬 커뮤니티 활동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이른바 K-팝식 운영 모델 자체가 지금 할리우드가 가장 부러워하고 갈구하는 완벽한 수익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소니가 크런치롤이 라는 거대한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생태계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 크런치롤. 미국 애들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만화나 게임 원작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장기 IP를 끊임없이 쏟아내고요. 스트리밍 구독은 기본이고 피규어 판매, 코스플레, 오프라인 컨벤션까지 팬덤의 지갑을 정말 끝없이 열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막대한 자본 그리고 전 세계를 단숨에 관통하는 디지털 배급망을 내어주고 한국과 일본은 치밀하게 설계된 현지 원천 IP와 아주 강력한 팬덤을 공급해주는 철저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거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필요로 하는 거죠.
와,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급해진 미국 거대 할리우드 플랫폼들의 그 알고리즘을 먹여 살리는 연료가 사실상 태평양 건너 한국과 일본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와, 이거 진짜 짜릿합니다.
네, 산업의 지형에 완전히 글로벌하게 재편단 겁니다. 자, 이 거대한 권력 지형도를 여기까지 아주 흥미롭게 듣고 계신 당신, 아마 지금쯤 머릿속이 꽤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 컴캐스트가 분할을 하던 말던 디즈니가 스포츠 중계권의 조단위를 쓰던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나는 대체 어디에 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막막하게 고민되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지금부터 이 보고서의 진입 전략 매트릭스를요, 당신의 현실적인 플레이북으로 완벽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막 뛰어든 창업자이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이것 하나만은 제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존해서 뭐 단발성 조회수 대박만 쫓는 짓 그거 당장 그만두십시오. 남의 땅에 그것도 언제 지진 날지 모르는 남의 땅에 집을 짓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전략입니다. 대연 스튜디오랑 정면 대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업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요. 바로 니치, 즉 틈새 전문 콘텐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 대중성을 버리라는 건가요?
네, 대중성이라는 환상을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아주 뾰족하고 전문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당신이 창조한 캐릭터와 포맷에 대한 법적 소유권, 즉 IP를 당신의 이름으로 초기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맨날 쓰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대 플랫폼은 아예 싸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쓰긴 써야죠. 하지만 거대 플랫폼은 당신이 대중에게 발견되기 위한 수단, 즉 쇼윈도로만 철저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나만의 팬덤을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아, 플랫폼을 건너뛰라는 거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메일 뉴스레터, 독립적인 멤버십 구독, 자체 커뮤니티 앱 같은 걸 통해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연락처와 결제 데이터를 당신이 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당장 유튜브의 알고리즘 정책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도 당신의 비즈니스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와, 그러니까 천만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틱톡 조회수 대박보다 내 IP에 막 열광하면서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열어줄 이메일 주소 1만 개를 확보하는 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진짜 생존 권력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돈을 넣고 싶은 투자자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투자자 역시 제2의 오징어 게임이나 뭐 다음번 마블 영화가 대박 터질 거라는 식의 도박을 멈추셔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단일 흥행 성적은 이 산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철저한 금융자산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는 저평가된 음악 카탈로그,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라이브 스포츠의 권리 지분, 혹은 지역 라이브 이벤트의 티켓팅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아, 완전 인프라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권리 구조가 탄탄한 백엔드 인프라 자산을 발굴하는 데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와, 정말 머리가 확 맑아지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탐구 시간을 쫙 관통하는 명제를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누구의 영화가 제일 눈물나고 재미있는가를 겨루는 예술 경연 대회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촘촘하게 초기 권리를 설계하고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움켜쥐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무한한 반복 수익을 쫙쫙 창출해내는가를 겨루는 아주 냉혹하고 거대한 운영체제라는 사실을 당신의 오늘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 멋진 컨텐츠는 이 거대한 수익화 사업을 막 가동하기 위해 당신 눈앞에 던져진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푹신한 소파에 딱 앉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재생 버튼을 누르실 당신. 그냥 웃고 즐기려던 그 순간 사실은 당신이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권력 운영 체제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원료. 당신의 취향과 시청 패턴이라는 그 데이터를 방금 그들에게 헌납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밤이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AI 기술과 IP 소유권의 충돌, 그 메커니즘을 떠올리면서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기술이 극한으로 발전을 해서 AI가 진짜 기가 막힌 대본을 순식간에 쫙 써내고 완벽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내서 콘텐츠 창작의 물리적 비용이 그야말로 영원에 수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네요.
그쵸. 그때 이 산업의 진짜 권력은 무한한 연산 능력을 가진 물리적인 서버와 AI 알고리즘을 꽉 독점해버린 거대 테크 플랫폼 기업의 손에 영원히 넘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우리의 마음속에 혁혁이 쌓아올린 추억,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낡은 오리지널 IP의 그 향수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완벽함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빚어낸 오리지널리티에 약간의 결핍이 섞인 기억인가요?
정말 중요한 화두네요.
네, 이 불길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오늘 밤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